두 주에 걸쳐서 주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한 디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왜 모이는가,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장까지는,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한 내용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십계명과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부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16장에 걸쳐서 상당히 긴 분량, 성소에, 성막에 할당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그 안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뒤에 가면 모세가 그렇게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네. 두 번이나 썼을까,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오늘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큰 그림을 보면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을 어디서 섬길 것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성막 혹은 회막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연결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파트가 있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다로 하나로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을 받는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분리를 시켰는데, 그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느냐.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25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왜 지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굉장히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지 않으면 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을 보면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금과 은과 옥과 뭐 청색, 자색, 송색실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세세하게 막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소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8절에 가시면 8절 9절에 성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1절에 7절은 성소를 짓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령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또 한 가지는 성소를 지으랍니다. 합치면 그냥 성소를 지으라죠. 그런데 내가 명령하는 대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절부터 9절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소를 지으라. 그런데 그 성소의 의미는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the sanctuary for me to dwell among them. 그러니까 성소는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sanctuary라는 단어가 나오고, holy place라는 뜻이죠. sanctuary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dwelling place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sanctuary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곳이다. Sanctuary is a place where God dwells with or among His people. 그렇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예물을 뜯으러 왔다가 갑니다. 뜯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그 신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물을 사람들이 드리면 마을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선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헤라클레스, 헐큘리스를 좀 괜찮은 신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악한 신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물을 바치지 않으면 다 부시고 가버리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바치면 그냥 조금 있다가 갑니다. 좀 도와주고. 왜 그리스나 얘기 꺼냈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때 한 번 와서 예물을 받고 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를 짓고 내가 거기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여기서 that I may dwell in their midst 라는 표현은 I will continue to be with them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소를 지은 후에 또는 성막을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40년 동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고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성소 위에 항상 나타나셨던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성소를 가운데 놓고 성막을 가운데 놓고 물론 텐트를 접었죠. 그리고 항상 행군을 했습니다. 그 텐트 위에 레위 지파가 그 내고 가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보게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혼자 계시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소, sanctuary라고 부릅니다. 왜 holy place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9장 43절에 보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at sanctuary will be holy by my glory.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은 항상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은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Holy place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로 가면 이제 성소를 짓는데요. 오늘은 증거궤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직사각형인 텐트입니다. 랭캐스터에 가면 성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가봐서. 그대로 있고요. 아마 구글하시면 그 모양을 구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직사각형이고요. 가운데 딱 나온 텐트가 있고 이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직사각형의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소라고도 하지만 성막, 타버나클이라고도 하고요. 또 뒤에 가면 19장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오늘 본문에도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회막 또는 텐트 미팅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소, 성막, 회막. 체육계에서는 다 같은 물건 또는 같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쭉 성소를 짓는데 텐트를 친 다음에는 그 안에 무엇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여기는 증거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만 네모만한 박스인데 죄송하지만 관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금으로 해갖고 굉장히 멋있고 내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고리를 만들고 채를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걸 낍니다. 그걸 빼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데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이걸 메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동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가게 돼서 여러분 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영화를 보시면 독일군 장교가 이 언약궤를 열죠. 열다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죄인은 죽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감독이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게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Raiders of the Lost Ark죠. 이 Ark가 이 증거궤인데요. 그렇게 증거궤를 만들고 그 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궤 안에 증거판을 넣도록 즉 모세가 받은 두 그 돌판을 넣으라고 22절에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 모양 두 개를 만들고 여기 그룹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cherubim입니다. cherubim 복수가 되는데요. 두 그룹을 천사의 모함을 놓고 속죄소를 내려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무고를 그 괴와 그룹이 같이 있는 그 전체를 mercy seat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또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대화를 하시는 곳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거기다 그래서 그것을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골치 아프시죠? 아, 네. 골치 아픈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회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증거의 두 돌판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22절에 보시면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하는 목적이 나오고 첫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거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9장에 가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도 똑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29장 4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표현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죠. Dwell among them, dwell in their midst 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The reason why God delivered Israel out of Egypt is that He may dwell among them.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 무소부재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광야에 가면 광야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팔레스타인에 가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지역 신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In those days, everyone thought the gods only dwell in a certain place. This we call local deism. Now God is telling them, I am with you everywhere. Universal Deis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일단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주얼리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생활을 하신 거죠. 또 가나안에 같이 성소를 통해 들어가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초등학생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이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심벌리즘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영광교회도 계시고 미국 교회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 신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면 또 시내산에 있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죠. 굉장히 빨랐죠. 잽싸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은 또 가나안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의 오래된 그런 전통이나 미신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신약의 복음과 100% 일치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브리엘 두 번째 계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소의 목적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2절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혹은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의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I will be there waiting for you and we will meet with you.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봤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a dwelling among us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혹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 Sanctuary라는 단어는 Tabernacle라는 뜻과 똑같, 성막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버네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dwell이라는 단어입니다. 태버네클을 쉽게 번역을 하면 dwelling plac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ake a sanctuary for me that I may that it may be a dwelling place for me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became a dwelling place for us became a tabernacle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성막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성소로 내려오셨습니다. God came down to the center of Israel to be their king, to be their benefactor.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과 100% 일치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 나로 빗대요. 우리 구성이 되지 않겠죠. 또 와서 간신히 11시까지 달려왔다가 끝나면 밥 먹고 빨리빨리 갑니다. 10분짜리 성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십니다. 상징적으로. God is always among us. 24/7. 그런데 우리는 1시간 반. 아침이나 저녁에 한 5분, 10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God invests eternity with us. We're so, so reluctant to come before.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내려오셔서 There I will be with you.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오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잠깐 왔다 가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이 계시는 곳이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버스탑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스탑이라고 해야 되겠죠. 침대 잠깐 내려왔다가 가는 거였고요. 이스라엘에게는 dwelling place, the eternal place, 영원한 곳입니다. 성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우리가 템플이 됩니다. 하나님의 dwelling place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론 주일 아침에 피곤해서 시간 맞춰 오기도 힘들고, 때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지도 못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명령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곳에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피지컬하게 한 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자,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일단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신명기에 보면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결국 그곳이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적인 방법이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장소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교회를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장소들이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1 Corinthians 1:2 defines the church of God as the gathering of those people wh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Christians, or it's the gathering of Christians.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곳은 교회라고 분명하게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바뀌지 않죠. 그렇죠? 예. 구약에서는 어떤 장소와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도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끼리 놀면 성전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 나오죠. I will be there when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It's a dwelling place. It's a sanctuary.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딴짓 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최급계 정의하면 그렇죠? The church is God's dwelling place. Temple of God, or House of God. Temple이라는 단어는 그냥 house라는 단어예요. Temple 그런 것이죠. House라는 좀 멋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Church is God's dwelling place. And church is where God meets with us. 우리가 쉽게 말하면 Church is where we meet with God.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왜 22절을 강조하냐 하면 여기에는 인카네이션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카네이션, 휴메디에이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The church is where God comes down on us to meet with us. It is His humiliation. He came down to Israel. And He allowed them to call Him Father. 그렇죠?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적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 주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께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Worship is the meeting with God. Fellowship. 이렇게 말하면 좋죠. Encounter with God. 그러면 여러분 훨씬 의미가 살아날 겁니다. We encounter God in the church. 그럼 뭐합니까? 만나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뭐하죠? 전하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저거 멀리 숙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인사를 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We bow down to God when we sing. 그게 죄인이에요. 사실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죠. 그러니까 bow down이라는 뜻은 처음에 우선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bow down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교제가 됩니다. So worship, so fellowship with God.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Worship is to lower ourselves and lift up God.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I will show myself holy to those who approach me.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I will show my glory before all people.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술 취해서 제사를 잘못 드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내 앞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떠한 죄도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태도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이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전에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들은 내가 오늘 살아나올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들어오죠. 망자비로 들어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내가 오늘 살아나오고 나오는 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만남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오기 때문에 아, 이게 또 교회가 되는구나, 또 주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야, 오늘도 또 교회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썬데이 어게인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yes, 썬데이 어게인.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나를 기다리시는 곳이다.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거기서 끝날까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가 나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송준기 목사님 책을 제가 추천했는데요. 거기 보면 끝까지 가라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제자다. 이건 사실 오카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즉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전도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전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는 전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12장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맞추시는 분에게 상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험 보는 요령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제자를 만났더니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그들이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전부 제자입니다. 디사이플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랍비로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부 제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도들도 제자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왜 제자라고 불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요. Church member 좋습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단어는 disciple입니다. 요즘 중동에 가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많이 얻어맞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disciple 그러면 굉장히 존경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간대요. 저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꼭 이슬람에 가서만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말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Discipleship은 다른 말로 하면 Lordship입니다. Disciple is one who learns, follows, and obeys their master.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때로는 아, 이 사람 바보같이 산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0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도 한마디 안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로서, 연구원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다른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도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만 데려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척도입니다. 언젠가는 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송중기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평균 7명이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4번 타자인데 7번 타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7번 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번에서 6번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때까지 보통 평균 7명이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전도를 했을 때 예수를 영접할 확률은 4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명에게 전도하면 1명 정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통계를 알고 계시면 나머지 사람들이 리젝트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콜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허락침에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면요, 100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 제대로 살아서 뭐하냐?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면 100명을 바꿀 수 있다. 한 동네를 바꾼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는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소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급하면 사고 치는 침착하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재생산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나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부활공부하고 굉장히 골치 아프죠? 사실은 초신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아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서요. 복잡하게만 가르쳐요. 적, 뭐 이런 말만 쓰고, 무슨 네이션, 뭐 에이션, 천 하다가 끝나는데, 그러면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성경은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180도 바뀝니다. 그거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를 안 가르쳐줍니다. 나만 알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배운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배운 것을, 즉 바울이 디모데 너는 바울에게 나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전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많은 선교단체들이 복음의 4세대라고 합니다. Four generation of the gospel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르쳐서 어떤 제자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다양하게 열매를 맺고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미술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한국에 있을 때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조폭은 아니었고요. 그냥 동네 깡패 비슷합니다. 그냥 동네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서 비틀비틀하고 가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어온 곳이 교회 담벼락이었답니다.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는데 갑자기 안에서 찬양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잠에 깨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본당에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한 여성 대원이 너무나 예뻐서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토요일마다 그 교회 거기에서 연습하는 걸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분이 제가 성도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섬기던 분이었어요. 그 분이 그런 간증을 고등부 교사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불량배였는데 술 먹고 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옆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구원도 받고 장가도 받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고 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성가대 하는데 뭐 다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성가 연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까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는 꼭 한 가지 열매만을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이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정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주셨는가? 아마 이게 처음이라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도 없었고 재료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따르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전통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25장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에 두고 항상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해주고 견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여러분들끼리 또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우리가 80점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80점 정도로 만족을 한다면 대충 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되 아무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자세가 또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못하고 말씀 따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상당히 위선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우선순위에는 하나님과 예배와 제자의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돌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나요? 교회에 가끔 이런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봉사하러 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신다면 우리는 허탕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되 여러분 봉사하면은 하나님 예배 못 드린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유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항상 권하고 경고하는 게 뭐냐? 뭐 애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대충 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교사하면 안 됩니다. 어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마음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시던가. 어린이들은 헌금하는데 선생님 헌금 안 합니다. 이게 좀 특별한 예인데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시든지 여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친교 준비를 하러 오시던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오실 때에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러 오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뭘 하러 오시든 간에 한 번쯤은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라고 합니다. 옛날 성도님들은 항상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청소를 하러 오셔도 그렇고 뭘 하러 오시든지 일단 본당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게 너무 율법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청소하러 가는데 꼭 본당 가서 기도하고 우리 한참 청소하는데 안 나와요. 한 기도하시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러냐 그러긴 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런 게 요즘은 아쉽습니다. 교회 마당을 아무 때나 다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나요? 제가 미리 경고를 안 드렸어요, 일부러. 근데 오늘 뭐 경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고, 금요 모임, 오늘 구역 모임이 있는 구역과 청년부는 나중에 오늘 저녁에 교재를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를 해 두시던가, 이미 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이 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